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감격이고 또 기대가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예배가 싫어지고 기도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지고 깨어지고 죄의 유혹에 이끌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아주 중요한 때인데 은혜가 식을 때입니다. 옛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옛 속성의 욕구가 작동될 때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가시적인 현상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하게 되고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시험이 되는 경우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옛 속성, 옛 사람의 옛 속성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옛 속성의 그 횡포를 죽이면은 새로운 속성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한층 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사순절 중에 다음 주가 고난주가 아닌데 오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속성의 횡포를 죽이라.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 삶의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삶이 변하지 않고 믿음의 성장과 인격의 성숙이 이렇게 멈추는 것은 어느 한 순간에 시작되는 옛 속성의 그 횡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속성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옛 습성, 잘못된 습관, 성품이 자연스럽게 그냥 없어지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옛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옛 속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옛 속성과 새로운 속성의 그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옛 속성은 예수 믿기 전의 성품이고 이기적이고 내 자기중심적이고 육적이고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옛 속성은 예수를 믿고 은혜가 식으면 금방 올라옵니다. 사탄에 의해서 되살아나고 자기 중심, 내 중심의 본능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속성은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 옛 속성을 점점 극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성품, 성령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인격, 이게 이제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사 중이지만은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갈 때에 옛 속성의 이 횡포가 죽어지고 새로운 속성이 우리 안에 찰 때에, 성장할 때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할렐루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30년, 40년을 해도 하루아침에 신앙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옛 속성의 횡포에 자기를 맡기면은 곧바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옛 과거에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많이 했던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교회 밖에 나가고 오히려 교회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무슨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옛 속성의 그 횡포를 죽이지 못하고 한순간에 사탄에게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연륜이 오래되고 직분이 주어지면은 신앙의 수준이 단계를 올라가듯이 계단을 올라가듯이 계속 좋아지고 신앙이 저절로 믿음이 저절로 유지되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면은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면은 성령의 권고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옛 속성의 횡포에 그냥 포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옛 속성의 이 횡포, 본능적인 것, 자기 중심, 고집, 완고함, 내 생각을 죽이지 못하는 것, 사탄의 눌림과 억압 속에 붙들려 한순간에 신앙과 반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게 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 방언하고 예언도 하고, 여러분 그건 기본이에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의 성품, 새로운 속성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속성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매일매일 옛 속성의 횡포를 죽이고 그러면서 내 안에 주님의 영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1절 28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드디어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했었을 때 베드로가 반항하고 저항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분기점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고 난 뒤에 제자들의 반응을 듣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의 영 가운데 임하여 계시하여 가르쳐 준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죄악된 인간을 살리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하는데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일단 신앙 고백에는 합격했어요. 그런데 21절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을 보면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 훈련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십자가 순환을 위하여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마음을 정돈시켜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며칠만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베드로의 옛 속성이 횡포를 부리면서 교만한 베드로의 그 본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뭐 그렇게 썩 반항하는 뜻이는 보이지 않지만은요, 여기에 항변했다라는 말은 이 단어가 프로스 람바노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탁 붙잡고 자기에게 끌고 갔다는 이 말입니다. 3일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을 확 붙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을 한번 찾아보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에 나와요. 여기에 보면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에 이 단어가 쓰였는데 이걸 뭘로 하냐면 더불어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걸 보고 프로스 람바노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내 말 들어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내게 복종하세요. 이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투로 말한 거예요. 이 항변하였단 말을 세번역에는 대들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항변 이것이 에피티마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은 훈계하다, 저항하다, 책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죠. 완전히 옛 속성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냉정하고 사정없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꾸짖었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에게 이용받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사탄이 예수님 자신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까이 왔음을 예수님이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꾸짖음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요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가 베드로는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아셨어. 그래서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깁니다. 절대로 나는 부인 안 한다고 우겼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부인했어요.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우리 예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죠. 부활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베드로의 그 옛 속성의 횡포 완전히 내려놓고 너 정말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관계가 회복이 된 것 같지만은 그래도 사실은 베드로와 예수님은 관계 회복이 안 됐어요. 사도행전에 가서 2장에 가서 드디어 그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자기의 그 옛 속성 자아가 깨트려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죄악된 본능의 옛 속성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잘 좀 잘못해주면 기분이 나쁜 거, 속이 상하는 거, 당연한 것 같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게 옛 속성의 징후라는 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사람의 일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의 일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중심, 이기심, 인간적인 생각, 옛 속성의 횡포입니다. 이익, 나의 인기, 나의 만족, 나의 성공, 나의 지위와 관련된 겁니다. 나의 입장과 관련된 겁니다. 여기에 사탄의 음흉한 계략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내가 내 일이 더 중요해. 교회의 일보다 가정이 더 중요해. 교회 사역보다 직장이 더 중요해. 내가 해야 하는, 마땅히 해야 하는 어떤 주님의 일보다 자녀가 더 중요해.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은 옛 속성이에요. 아, 그럼 나는 뭐냐고, 나는 뭡니까? 그럼 나는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옛 속성이에요.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죽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걸 자꾸 경험해야 돼요. 내가 죽을 때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은 새로운 속성의 성령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표적을 봤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봤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이 어부 출신인 베드로, 아무것도 아닌 베드로, 이 베드로는 자기 야망이 서서히 마음속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성공 도구로 본 겁니다. 예수님을 자기 성공 도구로 본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예수님이 뭔가 왕처럼 어떤 권세 있는 일을 행할 때 자기는 막 그냥 높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월감에 사로잡힌 것이죠. 교만한 것이죠. 옛 속성의 그 횡포에 사로잡혀서 야망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부분을 놓치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을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와 그 다음 영을 쫓는 자가 나옵니다. 육신의 일과 영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일,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뭐죠? 사람의 일입니다. 옛 속성의 행포가 막 살아있는 거예요. 배후에는 사탄이 꽈리를 딱 털고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위해 옛 속성의 횡포를 죽이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이성으로 합리로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순종이고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이해하고 뭔가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원래 이해가 안 돼. 아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해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해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신앙생활 아니에요. 엄격히 따지면 이걸 보고 종교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옛 속성의 횡포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죠. 계속해서 사탄의 유혹과 미혹과 공격을 받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마음에 영접할 때에 새로운 속성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옵니다. 그게 기쁨 아닙니까? 막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처음에 마음에 영접했을 때 정말 착각을 해서 제가요.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너무 기뻤기 때문에 평생 그냥 나는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막. 죄도 하나도 안 짓고 막 너무 막 그냥 흥분이 됐어요. 근데 며칠이 안 가서 제가 옛날 속성, 옛날 습관, 옛날 생각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굉장히 제가 이거 아닌데 이거.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거기에 그냥 확 넘어졌어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속성은 끊임없는 이 갈등, 내 주장이라고 하는 생각, 이 옛 속성의 횡포를 이겨내야만이 새로운 속성이 마음 가운데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옛 속성을 이겨내지 못하면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주어서 이기적인 악한 본성이 나오고 예수님 대신 내가 주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성공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무명의 사람, 생선 비린내 나는 갈릴리 호수에서 검을 쳐서 고기 잡던 사람이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려 했었을 때 베드로가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맞지 않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 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께 말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옛 속성이 딱 횡포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제정신이 된 거예요. 베드로는. 새로운 속성이 그 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종처럼 딱 그렇게 낮아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해서 베드로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것들 상상도 못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병자가 그냥 살아서 일어나지요. 제일 먼저 아마 베드로가 놀란 것은 자기 집에 자기 장모가 열병이 들어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자 그냥 일어나버리고 그냥 깨끗이 그냥 치유되고 이랬을 때도 아마 베드로는 깜짝깜짝 놀랐을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막 그냥 너무 놀라서 황홀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점점점 옛 속성이 마음에 착오되었습니다. 야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고 고난을 받아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하니까 사정도 없이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책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은 영접할 때 새로운 속성이 마음 안에 생깁니다. 성령님이 임재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들어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옛 속성이 되살아납니다. 교만해집니다. 악한 본성이 나옵니다. 예수님 대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줬던 주님, 뜨겁게 나를 만나줬던 주님,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만하게 옛 속성의 횡포가 우리 삶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혈기가 날 때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은혜가 식으면 세상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나 섬김의 자리나 복음을 전하는 자리나 이런 것이 관심이 많이 없고 뉴스거리, 뭐 영화, 뭐 세상 것이 좋아지면 아, 지금 옛 속성의 횡포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지금 사탄은 계속해서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끌고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정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예수 만나면요 감격, 그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그런데 형편이 점점 좋아지고 우울감이 있고 유명세가 있고 성공이 눈에 보일 때 은혜가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초심이 그냥 사라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자기를 위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아,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What about me? 나는 뭐냐, 그러면? 나는 뭐냐? 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뭐예요? 나는 죽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쓰임받는 도구로 세워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 여기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그리고 자꾸만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그 행하는 행동처럼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그냥.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주니까,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이게 옛 속성의 행파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목사가 미워지고 목사가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없습니까, 여러분? 아, 없는 것처럼 하네요. 예. 저도 여러분이 미워지고 싫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옛 속성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줘. 교회가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줘. 싫어지고 미워지는 거야. 그 뭐예요? 옛 속성이 그냥 막 살아나는 거예요. 목사는 안 그런 줄 압니까? 아이고, 저 정도 됐으면은 시험도 이겨야 될 건데, 교회 좀 충성해야 될 건데, 예배 자리 지켜야 될 것인데, 그런 마음 드는데 안 해줘.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놔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옛 속성의 행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 속성의 행포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성향입니다. 사탄은 이 본능, 이 육적인 이 부분을 너무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밀어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미흡다, 그럼 계속 미워해야 됩니까? 옛 속성의 행포에 붙들리는 거예요. 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간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공이나 인기나 영광이라고 하는 세상적 목표에 몰두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인간적인 안락과 안전과 성공, 번영, 여기에 고정이 될 때 한순간에 옛 속성의 행포에 붙들리게 됩니다. 사탄이 마음을 점령하는 거예요. 복음과 교회를 위한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있는 장 목사가요, 옛 속성의 행포에 빠지면은요, 그 정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교회 성장에만 목을 매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용해서 교회를 성장시켜서 목회적 야망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한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본성, 본능이에요. 옛 속성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싫은 사람 없고, 부러운 사람이 없고, 두려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불편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나는 없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는요, 약할 때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강할 때 넘어집니다. 그래서 힘들 때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들이 살만 하면은 넘어집니다. 서서히 마음의 완고함이 생겨요. 마음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옛 속성, 여기에 사탄이 개입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교만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한 영혼이 자신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 그분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될 때 나타난 부당한 자기 높임이다, 이렇게 규정했어요. 아, 너무나 옳아요. 이 말이 뭐죠? 내가 예수님의 종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종이 되는 거. 예수님 뭐 기도 응답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직장 잘 되고 자녀 잘 되게 좀 해줘야 안 됩니까? 늘 그냥 내 관심 여기에 있는 거. 이게 뭐라고요? 옛 속성의 횡포, 교만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옛 속성의 횡포를 부릴 때가 언제냐? 그것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주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멀어졌을 때입니다. 주님과 친밀하고 은밀한 기도가 잘 될 때는 새로운 속성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가 멀어지고 교회에 모이는 자리가 멀어지면 반드시 옛 속성은 그냥 자명한 위치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막 마음에 횡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말씀이 불편하게 들려요. 말씀이 불편하게 들려요. 예배의 자리가 싫어져요. 기도하는 것도 부담이 돼요. 이게 왜 생기느냐? 옛 속성이 막 자라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교회가 안 해줘. 내 입장과 처지를 목사가 잘 살펴주지 않아.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모인 거예요. 옛 속성이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옛 속성이 횡포를 부릴 때는 뭐냐? 이미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은혜가 식어 있는 거예요. 기도나 말씀 묵상이나 예배 생활, 순종 생활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쳐놓은 그물에 딱 걸려들어서 마음이 미혹을 당하니까 옛 속성의 횡포, 교만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과 내 사이가 주종 관계로 잘못 바뀔 때가 언제입니까? 내 뜻, 내 주장이 강하게 표출될 때입니다. 불평, 불만이 쌓일 때입니다. 옛 속성이 일어날 때인 거예요. 그때 뭐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막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 옛 속성이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직분을 받고 경제적인 형편이 좋아지고 유명세나 성공의 눈이 보일 때 옛 속성의 횡포가 살아나는 것을 깨달지 못하면 사탄에게 붙들립니다. 시험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옛 속성의 횡포를 교만을 죽일 수 있을까?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 우리는 그냥 읽죠. 이 말씀은 베드로가 많이 들었잖아요. 베드로가 들을 때는요. 이거는요, 진짜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왜냐? 그 당시에 베드로는 십자가가 어떤 그런가, 어떤 현상인지를 알고 있어요. 저기 십자가를 따라 지고 따르라니.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죽으라 이 말이거든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내한테 이런 말을 하지 하고 이렇게 할 정도의 말이에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게 보니까 헬라어로 아펠레사스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포기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목숨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존심, 고집 이런 거 버리라는 거예요. 주장 포기하라는 거예요. 욕심 이거 없애라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자꾸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삶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다면요, 그렇게 하라면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주신 보상이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냥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 생각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사실은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뭡니까? 잘 되는 것이 목적입니까? 예수 안 믿어도 정말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 많아요. 잘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명예를 얻고 예수님을 인해서 내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은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옛 속성의 횡포에 내가 지금 붙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이 가짜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를 때는, 예수를 몰랐을 때는,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 인양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뭐냐?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니까? 좀 교회 사랑합니까? 왜 이럽니까? 왜? 똑바로 하십시오. 교회가 뭡니까?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거되어져야 되고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안락과 쾌락과 부와 이런 것을 명예와 이런 걸 추구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통의 횡포 여기에 말려드는 것이에요. 사탄은 절대로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너를 주장하라고 말합니다. 사탄은요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 안 해요. 계속해서 뭐라고요? 너를 주장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속성이 막 그냥 횡포가 일어나서 100%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질 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옳은 소리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소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내 안에 옛 속성의 횡포를 부리도록 역사하는 이 사탄, 이 계괴, 미혹이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파산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속성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악한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늘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옛 속성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속성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옛 속성의 열매는 성경에 딱 그냥 자명하게 딱 기록해놨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수,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하는 것과 이단에 빠짐과 술 투기함과 술취함과 방탕함이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속성은 뭡니까?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사랑, 희락, 그 다음에 화평, 오래 참음, 인내, 그 다음 뭐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이평, 양충, 온절. 이게 예 사회평, 인자, 양충, 온절 이랬죠. 예. 아홉 가지. 근데 여러분, 새로운 속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새로운 속성이 충만하려면 딱 한 가지. 둘도 아니야.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순종을 통해서 얻는 성례입니다. 말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순종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지 아니하면 새로운 속성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도 몸을 드리는 헌신과 순종 결단이 없으면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새로운 속성이 자라지 아니하고 한순간에 옛 속성의 횡포에 휘말릴 수 있는 거예요. 옛 속성의 횡포에 휘말리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니 가스라이팅. 이 가스라이팅을 알아야 돼. 왜냐하면 나는 이래. 날 좀 위로해줘. 나 좀 도와줘. 난 못해. 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의 유익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하죠?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5절, 26절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자, 같이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 다음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하리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리라. 여기서 목숨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영혼과 인격의 중심, 자아까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지나친 애착을 갖고 있고 자기 보호, 자기 높임, 자기 만족, 자기 연민 이것이 마음에 계속 있으면 아 나는 옛 속성의 형포에 완전히 포로가 되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어색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이 들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옛 속성의 행포를 죽이지 못하면요, 그냥 방치하면요, 마음 가운데 사탄이 견고한 진을 칩니다. 견고한 진을 치는 거예요. 정욕, 교만, 썸뿌리, 용서하지 못함, 불평, 질투, 탐심, 시기, 분노, 이런 감정이 마음에 딱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은요, 그리스도인에게만 있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미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견고한 진이 없어요. 그거는요, 그냥 자기는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싫은 사람 보면 싫고, 그냥 미운 사람 보면 믿고, 그냥 거짓말하고 막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새로운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옛 속성의 행포를 죽일 수 있는 비결이 이제 27절, 28절에 나옵니다. 2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다음에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으느니라. 뭐 27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행함대로 갚으리라. 이거 언제 갚으느냐? 2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갚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보상과 칭찬과 상급,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도가 그런 기대감과 그리움이 없다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옛 속성에 자꾸만 세상적 가치관에 내가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언젠간 다 끝나요.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이 세상 잠시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면 영생의 그날은 영원히 주님 앞에서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옛 속성의 행포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몸의 위치가 은혜가 임하는 장소, 공간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계속해서. 여러분, 그래서 루틴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성도가 예배를 멀리하고 교회를 소홀히 하는 순간 옛 속성에 붙들린대도요, 견고한 진이 마음에 계속 구축된다고 해도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라. 할렐루야.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시편 84편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고 다음 주일이 고난주일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 사랑을 느끼면서 영적으로 가장 십자가와 가깝게 지내야 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사순절 기간에는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구제와 선행을 힘썼어요. 용서, 하나님 앞에는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는 사과를 구했어요. 이야, 정말. 토요일 날 말씀 준비하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사과를 해요. 아무 그분 저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뭐 때문에? 아, 목사님 죄송하대요. 전에 우리 교회 전기공사를 하다가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또 다른 팀이 있어가지고 뭐 오해가 돼가지고 자기가 우리를 제한테 못해줬대요. 그래서 자기가 사과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목사님 그때 제한테 상처를 받은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전학하고 난 뒤에 야, 참 이 교회 목사님은 참 포기했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새로운 속성 회복을 위해서 옛 속성의 횡포를 죽이를 때가 바로 이 사순절 영적인 삶을 사는 시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욕망을 만족시키자 하는 그 나의 뜻, 나의 주장, 나의 목적,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금욕과 절제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사순절의 영성이에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부활주일 한 줄 앞에 두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속성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기도하고 엎드릴 때 너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